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럴라고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조치가 EU에서도 분명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을 이용해왔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등 우리에게서 거의 아무것도 사가지 않는 반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일정은 없으며 매우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와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 조치는 미 동부 시간으로 내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쥐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지만 극적인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에게 약간의 단기적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를 당해왔다면서 관세 부과 방침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러시아 남부의 정유시설들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지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보차로프 러시아 볼고그라드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국방부 방공군이 볼고그라드 지역에서 항공기형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차로프 주지사는 요격 과정에서 발생한 드론 파편이 지역 내 한 정유시설에 떨어지면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볼고그라드에서 남동쪽으로 350km 정도 떨어진 아스트라한의 이고르 바부시킨 주지사도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에너지 시설에 공격을 시도했고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볼고그라드에서 25기, 로스토프에서 27기, 아스트라한에서 7개 드론을 포함해 총 70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3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대편에 대한 공격에 저비용 자산인 드론 활용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요르단강 서안지구 북부에서 건물 여러 동을 파괴하는 작전을 실시했다고 팔레스타인 국영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서안지구 제닌 난민촌 내 약 20동의 건물이 동시 다발적으로 무너졌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제닌 난민촌 일부 지역에서 폭발물 실험실과 무기고 관측소가 발견됨에 따라 총 23개의 건물이 해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작전을 멈춰줄 것을 미국에 촉구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도 요청했습니다. 제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서안지구 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1948년 1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 지역에서 밀려난 팔레스타인인들이 난민촌을 이루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는 직선거리 기준 불과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주 동안 제닌 등지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대원들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이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이스라엘과 휴전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어제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리아 과도정부 군 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지명된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에너지, 기술,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미래 계획을 논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오랜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시리아의 경제를 재건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두 정상이 양국 관계의 개선과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 관계의 강화와 역내 안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반군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은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통해 지난해 12월 8일 바샤르 알라사드 전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현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하며 외교 초점을 미국의 이익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불량 국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비난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표현 수위가 높지 않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협정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2도에서 영하 10도, 최고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3.5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이 세계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현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하며 외교 초점을 미국의 이익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에 파트너십과 동맹이 있다며 현 미국의 외교에 적지 않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30일 언론인 맥인 켈리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의 임무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갈등을 방지하면서도 우리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외교 본연의 모습이 냉전 종식과 함께 상실됐다며 이는 우리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됐고 세계의 정부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가 단순히 단극적인 힘을 갖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예외적일 뿐이라면서 이것이 냉전 종식의 산물이었지만 결국에는 다극 세계, 즉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강대국이 존재하는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루비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도 언급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외교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항상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가능한 한 전쟁과 무역 충돌을 피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 세기에 두 번이나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대가를 치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과장된 표현처럼 들리겠지만 현재 지구상에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여러 개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무역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이 결코 국익을 희생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이것이 바로 까다로운 균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교는 항상 우리가 국익을 위해 일하도록 했고 외교 정책은 때로는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가 이끌리기를 원치 않는 누군가와도 협력하도록 했다며 이것이 바로 외교 정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실용적이고 성숙한 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상원에서 열린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이 핵심 국익보다 세계 질서를 우선시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외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비난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표현 수위가 높지 않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첫 비난 담화를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3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이 담화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열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불량배 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계기가 됐다며 미 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 규탄 대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새로 취임한 미 행정부의 그릇된 대조선 시각을 가감없이 보여줄 뿐이고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국에 늘 적대적이었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맥인 켈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을 불량국으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김 기자, 북한의 이번 담화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나요?
북한의 이번 담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의 평가와 입장을 몇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 명의 담화에서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힘의 불균형에 강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2일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으로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지원하고 판매하는 것은 전쟁 책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신행정부의 초기 조치와 발언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는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러한 대응 방식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표현 수위가 높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신중한 반응이 이어지는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화가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주권국 존중과 내정 불간섭이라는 국제법 원칙을 내세워 협상 재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이번 담화가 불량국가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 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에 어떤 대화를 하거나 초로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뭔가 문제 해결하려면 이런 적대적 태도와 적대적 정책을 철회해야지만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이러한 세세한 반응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 의지를 얕봐선 안되겠지만 새로울 게 없는 불량국가라는 표현에 대해 미 국무장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담화를 낸 건 이를 시비거리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의사를 밝히는 등 호의적인 발언들을 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북한이 공개적으로 보인 극도의 적대감을 이유로 예정됐던 미북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한 적이 있었다며 북한은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생각인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루비오를 비판하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뭐 볼튼 비판하거나 폼페이오랑 뭐 몇 명을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해갖고 트럼프가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해갖고 그냥 아예 엎어버렸잖아요.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당분간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지만 오는 3월 미한연합훈련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절제되고 수위를 조절한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강도 높은 한미연합연습이 이루어진다면 그 위에는 도발의 수위와 방법과 강도를 한층 높인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 기자, 북한 외무성이 이 담화와는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방침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도 내놨다고요?
네, 해당 입장은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2일 공보문 형식으로 내놓은 건데요.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공보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들과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추진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 현대화 책동이 핵 대국들이 집중돼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공보문은 일본 등 동맹국들과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한국 등 여러 지역에 고고도 미사일 방위 체계인 사드와 같은 첨단 장비들을 더 많이 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보다 우심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며 핵 억제력을 중추로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MD 강화가 가져올 자신의 핵 무력 반감 효과를 경계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대미 공동전선을 부각시키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했습니다. 장용석 박사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을 배경으로 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자신들이 미국에 맞서고 있는 핵심 국가라는 것을 과시하는, 전략 국가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맥락 정도를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27일 미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늘리고 가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계 미군 참전용사였던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계 하원 의원들이 주도한 새 회기 첫 안건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림핸드 하원 의원이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활약했던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31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28일 발의돼 금융서비스위원회와 하원행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스트림랜드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올해 하원에 처음 입성한 민주당의 데이브민 하원 의원 등 3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조너선 잭슨, 안드레 칼슨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고 김영옥 대령의 영웅적 행동과 지도력,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 메달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상입니다. 수여된 메달은 워싱턴 DC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관장하는 스미소니언 재단이 보관 및 전시하도록 하고 특히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1919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김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 육군에 입대하려 했으나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입대를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미회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도 징병을 확대하면서 김 대령은 군 경력을 쌓기 시작해 첫 아시아계 육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특히 독일군 점령지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자원해 연합군의 로마 해방에 크게 기여하는 등 서유럽 전선에서 세운 전공으로 이탈리아 최고 무공훈장과 프랑스 십자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신의 다시 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 연대 참모를 거쳐 미군 첫 아시아계 전투 대제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1952년 당시 교착에 빠진 한반도 중부전선을 60km 이상 북으로 밀어낸 공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 및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1972년 군생활을 마친 김 대령은 미국 내 한인 청소년과 소수인종을 위한 사회봉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김 대령은 2005년 한국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에 해당하는 태극 무공훈장과 레지용 도네르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해 1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난 김 대령은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스트림랜드 의원은 29일 성명에서 한국계로서 우리 3명의 하원 의원은 김영옥 대령의 귀감이 되는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며 그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영웅이자 지역사회의 굳건한 지도자 그리고 인도주의자로서 이 높은 영예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에선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협정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 경제협력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31일 B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무역 불균형 해소를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도 그 주요 대상국 중 하나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hen I followed Secretary nominee Lednick's comments, I was a bit surprised that he singled out South Korea, that South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오버비 전 부회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공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외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새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재조정 노력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화당 연방 하원 컨퍼런스에서 1기 임기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감세 혜택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29일 의회 청문회에서 일본의 철강과 한국의 가전 등은 우리를 이용했을 뿐이라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적국은 물론 동맹국들까지도 우리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뒀다며 관세 부과가 이러한 상황을 막고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상당수 미국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와 무역협정 재협상 등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네이아닷컴 대표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이며 그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t's also important to know that Korea's trade surplus with the U.S. has been rising sharply. So even again in December.
그러면서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1년 내에 한미 FTA가 개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탐 레미지 한미경제연구소 경제분석관은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Given Trump's previous pronouncements, I think we can see that there will be attention paid to a variety of industries.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 부과 정책은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일부 산업에서는 무역 균형 자체가 거래 수단처럼 활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미국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미한 동맹과 미국의 대중 경쟁 구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미지 분석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방위비 분담이나 국방 협력 같은 미국의 역내 다른 외교 안보 활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economic relationship and how it relates to other forms of U.S. engagement in the region, such as
또한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반도체 등 전략적 제품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양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한 양국은 장기적인 동맹으로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쟁국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핵심 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부회장은 대중 경쟁 국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영내 동맹들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다며 한국의 첨단 산업이 미국 경제와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rankly, the U.S. needs South Korea. We need your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thankfully.
오버비 전 부회장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대미 투자 확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동차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 2년간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으며 필리 조선소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과 성장 동력을 창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과의 핵심 경쟁 분야로 부상한 AI 분야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긴밀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면서도 동맹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We don't talk very much about U.S. investment in Korea. That to me would help on a lot in a large way because U.S. investment in Korea would help.
윌리엄 브라운 대표는 관세 부과가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반감과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관세보다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이나 자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원화 강세를 촉진할 수 있어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석유, 가스, 항공기, 농축산물 등 한국의 수입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 수출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앙아메리카 나라 벨리즈가 과거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 세척의 선적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유조선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지난 30일 공개한 벨리즈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벨리즈 국제상선 등록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FATF는 벨리즈 국제상선 등록국이 표적 금융제재 및 확산금융의 요구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고 제재 회피 기술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며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유엔 제재 목록과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에 등록된 선박 소유주에 대한 실사를 통해 대북 제재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선적 취소를 벨리즈의 주요 대북 제재 이행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벨리즈 국제상선 등록국은 2020년 1월 한꺼번에 세 척의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선 두 척과 유조선 한 척으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조선의 경우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벨리즈 선적을 취소당했다고 FATF는 설명했습니다. 선박명이 공개되지 않아 이들 선박의 실제 선주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례로 볼 때 이들 선박은 북한 회사 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사업체에 의해 운영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북한과 벨리즈의 거리는 약 12,000km입니다. 이는 문제의 선박 세 척의 선주가 회사 사무실이나 선박의 기항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국에서 선적을 취득하는 편의 취적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북한 선박은 편의 취적 방식으로 아프리카 나라인 탄자니아나 시에라리온, 남태평양 나라 피지 등의 선박을 등록해 실제 소유주의 국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70호를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과 소유, 임대, 운항 등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북한 선박에 선적을 부과한 나라들이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면서 현재는 북한 선박의 편의 취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FATF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벨리즈에 대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해군은 오늘 제주 해군 기지에서 양영모 참모총장 주관으로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식을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기동전대와 1개 기동군수전대, 1개 기지전대로 편성된 기동함대에는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구축함 10척과 소형함 등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습니다. 기동함대는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다수 보유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정조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함 대지 탄도미사일도 장착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지상의 핵심 표적을 정밀타결할 수 있습니다. 기동함대는 평시 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와 해상 교통로 보호, 해외 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유사시엔 북방 한계선 NLL 등을 임무 해역에 투입됩니다. 북한 해킹 그룹들이 구글의 인공지능 AI 기술을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과 정보 수집에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의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서방 기업의 정보기술 노동자를 위장 취업시키는 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얘기 김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의 AI 기술인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불법 사이버 활동에 이용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요?
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이 30일 AI의 악의적 오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보고서 안에 실린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57개 넘는 국가가 지원하는 해킹 그룹이 자사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를 사이버 공격과 정보 수집 작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주로 해킹 그룹들이 잠재적 표적에 대한 연구, 콘텐츠 생성, 코드 문제 해결 등의 제미나이를 활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된 AI가 해킹 그룹에는 범죄 도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북한은 제미나이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미국과 한국의 군대 및 방위 계약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제미나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해킹 조직은 총 9곳이고요. 이들은 13개 나라와 11개 분야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리스트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한국 군대, 미국 군대, 그리고 독일 국방기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멀웨어 개발과 손상된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 등을 제미나이에 문의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어떤 걸 꼽았나요?
네,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관련 활동을 꼽았는데요.
네.
북한 해커들이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가짜 입사 지원서, 작업 제안서, 이력서, 커버레터 등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또 관련 직종의 평균 급여, 채용 공고, 미국 최대의 네트워킹, 구인구직 플랫폼인 링크드인에서의 직무 정보 등을 조사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해커들은 암호화폐,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및 발전소, 역사적인 사이버 범죄 사건 등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기자 설명으로는 북한 해커들이 제미나이를 콘텐츠 생성에 악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인물의 프로필 사진 등에 구글의 AI를 사용하고 있는 방법 등입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APT-30을 언급하면서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통해서 가상의 인물 사진을 만들거나 조작하는 활동이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제미나이의 문법 도구를 활용해서 부족한 언어 능력을 보완하려는 활동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위한 활동들로 보인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해커들의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가운데 AI 기술까지 악용하면서 이 보안업계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보고서는 먼저 정부 간 또는 산업 간의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AI 악용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탐지 기술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 변종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것이 좋은 대응책이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네.
또 다중요소 인증을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패치를 적용하며 무엇보다 네트워크 활동의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FBI가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과 관련해서 공익 발표문을 내놓지도 않았습니까?
네, 지난 25일이었죠. 최근 몇 달 동안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한 기업의 소스코드를 훔쳐서 이들 기업에 금전을 요구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했습니다.
네.
북한 IT 노동자들은 외화 네트워크에 불법 접근해서 독점적이고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고 북한 정권을 대신해 이를 통해 수익 창출 활동을 벌이는 것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과 전 세계 여러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런 북한의 위조 작업에 AI가 도구로 악용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이런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보이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먼저 미국, 한국, 일본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이루어진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에는 공동 성명을 내고 3국의 민관 협력 심화와 북한의 악성 행위자들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 차단하고 민간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제 금융 체계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럽 연합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대응에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함께 북한이 구글의 AI 기술인 제미나이를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백악관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미북 정상회담이나 양국 관계 개선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테렌스 로리그 위스콘신대 동아시아학 교수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선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certainly a possibility. I mean, as you indicated, it is possibl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going to reach out.
로리그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김정은이 이에 응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들은 김정은이 관심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1기 당시 미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꼽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지칭하며 북한과의 접촉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핵 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로리그 교수는 김정은은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면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기대할 것이라면서 미국 역시 북한에 상응하는 양보를 할 생각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lso a question of even if that were a possibility, Kim would expect a high price from the United States.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모두의 양국 관계 개선은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자지구 전쟁 재발 방지, 중국과의 무역 문제, 그린란드 인수 등 다뤄야 할 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I don't think US North Korea relations are a very important issue for Trump. He's dealing with a
또 김 위원장 역시 러시아와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원자재와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모두 정상 외교 재개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은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해 어떤 고위급 회담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더 많은 정상회담이 열릴 수는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제약을 대가로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작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큰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비핵화 목표를 공언한 마당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미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다가 하노이 노딜 때처럼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만약 정상회담에 참여한다면 그는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하노이 회담과 비슷한 결과를 낼 또 다른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그로서는 당혹스럽고 시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he is going to want to be able to have some assurances that he will have something to gain out of this.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에 개방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국무부 협상가들로 하여금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물밑 조사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보장과 일부 제재 완화, 해제, 경제개발 지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중단할지 여부를 가늠하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지칭하면서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하지만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면서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현재 입장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백악관이 밝힌 북한 비핵화 입장은 한국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설 선물이라고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시킨 적절한 성명이라고 환영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신범철 전 차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4천 명이 사상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력 3분의 1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일까요?
뭐 아무래도 북한군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러시아에 파병돼서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북한군의 준비가 결여된 점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뭐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북한군에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 보도를 정리해보면 북한군이 많은 피해를 입은 다음에 지금 전선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돼서 다시 정비를 해서 재배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다면 병력을 어느 정도 더 보낼까요? 전에는 11,000명 보냈다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증원을 하고 또는 일부는 교대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전체 규모는 11,000명에서 2,000명 그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교대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20세, 26세 북한군 병사 2명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병사를 북한에 송환할 의사를 표시했지만 평양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쟁법의 규정들을 잘 지켜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포로이기 때문에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전쟁 포로의 의사를 잘 존중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북한으로서는 뭐 공식적으로 파병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병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경우 인권적인 측면에서 향후 탄압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잘 고지한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뭐 현재로서는 아직 뭐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아직은 정전협정 논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앞선 결정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은 25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의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능력을 과시해야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재개될 경우 보다 좋은 위치에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9일 현재에서도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를 방문했고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 그러면서 뭐 핵능력을 무한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미사일 발사 실험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확실히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께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 백악관은 2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그 성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께 설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뭐 이렇게 북한의 의도라든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 또는 미국 강요들로부터 나온 뭐 뉴클리어 파워 사실 핵불국 의문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의 안보 우려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브라이언 휴스죠. NSC 대변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적절한 시기에 해줌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을 위해서 유연한 언급을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계가 좋다거나 뭐 스마트한 뭐 김정은 위원장을 스마트하게 평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외교 차원의 언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의 기조는 북한 비핵화 이것을 갖다가 일관되게 견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려는 그러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백악관 NSC 대변인께서 적절한 언급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내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한국군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인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탄핵 소추 등으로 인해서 한국 국내 정치에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대행 체제로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력, 리질리언스를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 언론을 보면 한국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드론, 무인기를 보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추가적인 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 대한민국 군이 그런 일을 할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두 달째 공석인데요. 언제쯤 새 국방장관이 임명될까요?
지금 뭐 대행 체제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안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과연 대행께서 국방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느냐, 또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합의의 필요성, 뭐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 대행으로서 김선호 차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김선호 차관 체제 하에서 우리 합참 그리고 한미연합사 그리고 각 군이 대비태세를 갖다가 철저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우리 군이 힘으로 지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범철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행정명령으로 구체화된 관세 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은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관세 인상은 경제 전반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각각 25%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은 일단 1차 보복 대상에서는 벗어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주요 생산 기지를 갖고 있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캐나다와 멕시코에 얼마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갖고 있나요?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와 가전공장, 기아가 자동차 공장,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가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등
네.
한국 기업 5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북미 지역 최대 광물 생산지인 캐나다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을 비롯해 100여 곳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국 기업들의 최대 시장인 미국과 인접해서 물류비가 적게 드는 데다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덕분에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관련 발언들로 미뤄볼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갈취를 당해왔다며 이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30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동맹국들도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의 선의를 이용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현재 관련 업계와 정부가 미국 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워싱턴의 신속 대응팀 성격의 인력을 파견해서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수출기업들과의 관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1차적으로 2023년에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고 대미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서 관세 조치에 예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미국과의 무역 수지 균형을 위해서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한국인들의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서 10년 뒤에는 식량용 쌀 소비량이 현재보다 약 15%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농업전망 2025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데요.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사람이 적어진 데 따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밥을 지어 먹는 사람이 왜 갈수록 줄어드는 걸까요?
예, 대체로 세 가지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빵과 육류 등을 많이 먹는 서구화된 식문화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대체 식품 소비가 늘고 있는 점,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식문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의 연간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되죠?
예, 밥 한 공기를 짓는데 쌀 100g이 들어간다고 보면 국민 1인당 하루 한 공기 반의 밥을 먹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1인당 평균 식량용 쌀 소비는 55.8kg이었는데요.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양이었고 30년 전인 1994년 소비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